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92명을 태우고 흑해에 추락한 러시아 군용기를 찾는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잠수부 100명을 포함해 수색대원 약 3,000명과 함정과 헬기, 비행기 그리고 잠수정을 동원해 소치 인근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색 작업을 3교대로 밤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시신 11구가 수습됐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추락한 기체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신과 함께 기체 일부분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밝혀줄 비행 기록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러시아 당국은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파키스탄의 외교 수장들이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들 나라는 아프간 내 이슬람 극단주의를 자국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BOA에 이번 회의가 아프간 문제를 포함해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나라 관리들은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아프가니스탄 안에 거점을 마련하려는 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아프간 상황이 악화하면서 ISIL 반군들이 은신처를 찾아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일본 내 미군기지 군무원들의 기소 면책 제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일본 남부 오키나와 섬에서 미국 국무원이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생긴 뒤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두 나라 정부는 미군 기지 내 군무원들에 대한 일부 우려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미군 기지 내 군무원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해 합의했다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에 관한 공식 합의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 조지 마이클이 25일 향년 53세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 관련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계 영국인인 조지 마이클은 지난 1981년 친구 앤드류 리즐리와 듀오 웨물 결성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곡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80년대 웸 활동으로 영미시장뿐 아니라 세계 음악 시장을 석권한 조지 마이클은 1986년 웸을 해체하고 솔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조지 마이클이 솔로 1집으로 발표한 음반 페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2,500만 장이 팔리는 등 조지 마이클은 솔로 가수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마이클은 90년대 들어 소니사와 장기간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음반 출시가 중단됐었고 미국에서 음란 행위로 체포되는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쌍투메 프린시페와 19년 만에 외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두 나라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작은 섬나라인 쌍투메 프린시페는 그동안 타이완과 국교를 맺었지만 최근 국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과 수교 중인 나라가 21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타이완 독립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은 쌍투메 프린시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의 서태평양 진출은 중국 해군력의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 광반장관이 27일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모 랴오닝호를 포함한 중국 항모전단이 25일 오전 일본 미야코와 오키나와 사이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해상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 해역 근처에 있는 중국 해군 함정들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타이완 총통의 전화 통화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내년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방위적 통일전선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국가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4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시행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서해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내년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동시에 대화 제의를 남발하며 통일전선 공세도 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내년 2017년도에도 이른바 병진 노선에 따라 기술적 차원에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내년도 북한 정세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당국은 주변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가능한 도발로는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를 꼽았습니다. 통일부는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북한이 내년에 대외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대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 관계의 재정립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공세적 외교를 전개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인권 압박에 대응해 부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전방위적 통일전선 공세를 펼치며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총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 새해 초부터 전민족대회 개최를 내세워 한국 내 일부 사회단체들과 선별적 접촉을 지속하면서 진정성 없는 회담 제의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부에 갈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구사를 예상하면서 북한의 유리한 정세를 유도하기 위해 애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입니다.
내년 한국의 탄핵 정국 또 대선 정국을 틈타서 북한은 전방위적인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할 걸로 보입니다. 즉 북한의 유리한 어떤 정세를 조성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정권 탄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편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우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8월 이른바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등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김일성과 김정일 반열에 끌어올리면서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는 새로운 속도전을 내세워 주민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장마당을 활용해 준조세와 내부 자금 흡수에 힘을 쏟으면서 올해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국내 총 생산 GDP의 4분의 1가량을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방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 세계 17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구매력 평가 기준 GDP의 평균 23.3%를 국방비로 썼다는 겁니다. 이는 국가 전체 살림살이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지출한 것으로 11.4%를 기록해 2위에 오른 중동의 오만과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규모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균 국내 총 생산 GDP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1년 평균 357억 달러, 세계 108위였습니다. 미국은 같은 기간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해 세계 15위, 한국은 2.6%를 지출해 세계 47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구매력 대비 국내 총 생산 GDP는 평균 16조 1000억 달러로 세계 1위였고 한국은 1조 5400억 달러로 세계 14위였습니다. 북한의 GDP 대비 국방비는 세계 1위였지만 전체 국방비 규모는 11년간 평균 35억 1000만 달러로 세계 46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평균 7000억 달러를 쓴 세계 1위 미국과 200배 이상, 301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과도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방비 지출 2위는 1114억 달러를 쓴 중국, 3위는 656억 달러를 지출한 영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은 인구 대비 병력 규모에서도 세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은 4.8%로 세계에서 캄보디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규 병력을 117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병력 규모에서도 북한은 214만 명인 중국, 140만 명인 인도, 139만 명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67만 3천 명으로 세계 7위로 나타났습니다. 비유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공개한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물자 목록은 총 14쪽 분량으로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록은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통신, 센서와 레이저, 항해 및 항공전자, 해양 시스템과 관련 장비와 부품, 항공우주와 추진체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각 항목마다 관련 물자의 이름과 함께 전문적인 수치 정보가 상세하게 명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항목에 포함된 금속과 합금의 경우 전자파 흡수체로 사용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수중 장비의 경우 운용 가능 범위가 수심 1000m를 넘어가거나 자동 운용 가능 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항목들도 미터나 마일과 같은 거리용 수치와 무게, 질량 등을 상세히 기술한 점이 특징입니다. 목록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통신입니다. 이 항목은 이동통신을 차단하거나 전파를 방해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했는데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위성항법장치, 즉 GPS 교란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물질 등을 별도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만을 특정해 목록을 작성한 건 처음입니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관련 해석이 기존보다 명확해지면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새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물자 목록을 대북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작성해 보고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1718위원회는 목록 작성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15일 완료해 최근 목록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2321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목록을 매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 관계 또 남북 관계 역시 냉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BOA는 2016년 한 해 동안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다섯 차례로 나눠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순서인데요. 올해 끊임없이 이어졌던 북한의 도발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의 핵실험과 적어도 2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에 대응한 유엔의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 결의와 거듭된 경고 성명들. 2016년은 이렇게 어느 때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숨가쁘게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계속된 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역대 최강의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 정권의 고립과 무기 개발을 위한 통치 자금 사정은 악화됐다는 분석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북한의 전례 없는 전략적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미리 예견됐다는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6.25 전쟁 당시 무기를 생산했던 군자리까지 언급하며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군자리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일부에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핵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전망했지만 북한 당국은 불과 엿새 만에 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주장을 일축하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2월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호까지 발사하자 안보리는 3월 2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로 불리는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기존의 무기 관련 제재를 더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육로와 하늘, 바닷길의 운송 통제와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는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한 겁니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 의회는 2월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채택했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인 수송과 광물, 금융기관을 겨냥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3월 17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평균 16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엔 비대칭 무기의 정점으로 불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세 차례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특히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과거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았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한 뒤 10월 20일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 가운데 400km 비행에 성공한 6월 발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나아가 5월에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당 규약에 처음으로 명시하며 핵 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주체 핵 강국으로 위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특히 북한 정권이 6월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하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Today's decision is a critical one in advancing the capabilities of the ROC-US alliance.
미국은 또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통해 무력을 과시하는 한편 핵 우산과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망을 총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굳건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두 달 뒤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나라 북한이 올해는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겁니다. 북한 정권은 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각종 핵탄도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즉각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을 규탄했고 11월 30일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when North Korea tests a bomb, that endangers all of us. And any country that breaks this basic bargain must face consequences.
특히 대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도발하면 바로 죽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권 5년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각각 3차례 단행했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무려 36차례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차례의 핵실험과 2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올해 집중된 겁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권 18년 동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16차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는지 엿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20에서 3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돼 이르면 2, 3년 안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0월 20일 이후 두 달 넘게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북한 수뇌부가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기존의 강경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Inclination of the Republican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is to emphasize sanctions and missile defense.
세이모 전 조정관은 공화당 외교 당국자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제재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장 효과적인 대북 대응책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새 외교 안보 라인도 이런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떤 대북 정책을 구사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며 위기를 조성할지 주목됩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2016년 북한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이 두 번째 순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시행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북한은 한 해 약 6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23일 석탄을 포함한 몇몇 광물과 기타 물품에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고 81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24일부터 발효됩니다. 공고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안보리 결의 2321호 규정에 준해 수입이 제한됩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가운데 적은 쪽으로 정하고 제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명령은 개별 기업에 북한산 석탄 관련 규정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면 향후 수입이 금지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석탄 외에 북한산 동, 니켈, 아연, 은과 이들 광물로 만든 제품도 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산 조형물도 수입 금지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수입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북 수출과 관련해서는 헬리콥터와 선박이 금지 품목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들도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결의와 중국 정부의 조처로 수출에서 북한이 입을 손해가 약 6억 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중 석탄 수출 감소 부분이 6억 달러에 달하고 나머지 품목에서 수출액이 약 6,200만 달러 정도 줄어듭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의 26.6%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헬리콥터는 지난해 수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선박은 약 290만 달러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체 대북 수출에서 0.09%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자국 기업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법 위반 사례 여러 건을 적발하고 처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22일 북한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폴란드 업체들에 대해 올해 15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노동감독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감사는 지난 9월까지 실시했고 해당 기업들이 고용한 북한인들은 총 4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불법 고용 사례는 없었고 북한인에 대한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의 특징을 보이는 고용 사례도 없었다고 국가노동감독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법과 고용촉진과 노동시장 제도법을 위반하는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감독원은 감사 대상 기업들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시정하도록 통보했고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에게는 처벌 조치를 취했고 일부는 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감독원은 위법 사례를 취업을 알선해주는 중개업소들의 범법 행위, 북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침해, 작업 안전과 건강 관련 규정 위반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중개업소들의 경우 당국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거나 활동 내역을 부정확하게 보고하고 노동 허가증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노동자 법적 권리 침해 사례로는 근무 시간을 부정확하게 기입하고 근로 조건을 서면 통보하지 않으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제때 들어주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작업 안전,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설 현장에서 위험 지역을 표시하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인공 조명을 켜지 않고 떨어지는 물건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위반 사례로 꼽았습니다. 올해 북한인 고용기업에 대한 폴란드 당국의 감사는 지난 몇 년 새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 대상 기업들의 북한인 고용 규모는 64명, 2014년에는 93명, 2013년에는 128명이었습니다. 노동감독원은 올해 안에 폴란드 내에서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외국계 기업들과 북한 기업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무부도 지난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과 국경경비대가 북한인들이 고용된 작업장들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55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농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결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반인도 범죄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양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 유엔 안보리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광범위하고 만연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 로저스 세계 기독교연대 동아시아 팀장은 지난 8월 말 북한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김정은은 그 다음 주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ICNK와 소속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휴먼 라이츠 워치와 세계 기독교연대, 국제인권연맹 등 전 세계 16개 나라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초급 당위원장 대회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가 전국 단위로 열린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일적 영도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당 간부들의 행정 관료화를 정면 비판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사흘간 열린 제1차 전국 노동당 초급 당위원장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초급당을 강화할 때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초급 당위원회는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기층 조직으로 북한이 전국 규모의 초급 당위원장 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개막 이후 폐막할 때까지 사흘 내내 회의를 주재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행정 관료화가 권력으로 인민들을 억누르는 낡은 착취 사회의 유물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을 망치고 나중엔 당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행정 관료화를 없애기 위한 사상 공세를 벌이기로 했다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전당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며 당 일꾼들이 인민들에게 지시하고 호령할 게 아니라 인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대중의 통제를 받는 게 체질화돼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엔 최일선의 초급 당 간부들에게 인민 중심주의를 강조함으로써 통치 기반을 밑바닥 민심으로부터 다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7차 당대회에서 당을 혁신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여러 가지 방침이 결정된 연장선에서 당의 기층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연설도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당의 혁신과 그를 바탕으로 한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 권력 강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해 이런 대외적인 악재를 돌파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면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대중들 그리고 하층 간부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대회 첫날과 둘째 날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양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양복 차림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지난 5월 7차 당 대회와 당 대회 이후 첫 공개 행보였던 기계설비 전시장 시찰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할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의 과거 모습을 연상케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이중 효과를 노린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북일 양국은 지난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서 이 납치자 문제 해결에 합의했지만 이행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그동안 어떻게 전개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일본 항구 도시 니카타현. 학교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3세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동원된 대규모 수색에도 소녀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단순 실종 사건으로 일단락됩니다. 미궁에 빠졌던 이 실종 사건은 그러나 1997년 당시 일본에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으로 20여 년 만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라진 소녀는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고 평양에서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입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사이 일본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런 납치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남파 간첩의 일본어 교육이나 신분 도용을 위해 일본인을 납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납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북한은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평양을 전격 방문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한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달, 북한은 납치 피해자 5명을 일본으로 송환했습니다. 이어 2004년 5월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2차 방북을 계기로 이미 송환된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귀국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유골을 일본 측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DNA 감정 결과 이 유골은 가짜로 밝혀졌고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됐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추진과 함께 납북자 문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송환된 5명을 포함해 납북 피해자를 모두 17명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12명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008년 양측은 전면적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하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지역 정세와 맞물리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양측은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납치 피해자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납치자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정부는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해제를 약속한 대북 제재는 인적교류 규제와 송금 휴대 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 차단 조치 등입니다. 합의 두 달 뒤 북한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도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스타트 되지가 않습니다. 전면적인 개혁에 이끌어 일소 미를 시키지매
하지만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개와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양측은 다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처럼 스톡홀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으로 돌아섭니다. 2015년 3월 밀수 혐의를 이유로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허종만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허 의장의 차남을 체포한 겁니다. 북한은 이를 국가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올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발표하자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톡홀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가토 가스노브 납치 문제 담당상은 지난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하는 생각은 없고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를 송환하도록 북한 측에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납치 문제라는 게 일본 책임하에 주의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또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관한 북한 측과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과 북한이 최근 석 달 새 세 차례 이상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 측에선 그동안 이 문제를 담당했던 외무성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까운 당 국제부 담당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납치자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에 비춰볼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양측의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탈북민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첫 탈북민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이 특별한 라면 가게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카라 나가사키라 그래서 카라 몇 단 뜻이거든요. 나가사키는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이
서울 물레동에 작은 일본식 라면집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겼지만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요. 직원이 적다 보니 젊은 사장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기서 해면기라 그래서 해면기거든요. 삶아갖고 생면이거든요. 이게.
이곳의 사장은 11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이성진 씨. 이성진 사장은 북한에 있을 때 굶주림으로 어린 여동생을 잃은 후 제사상에 남아 동생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올려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꾸준히 요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는 한 자동차 회사의 지원으로 이렇게 어엿한 가게의 사장이 됐는데요. 이성진 사장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담은 라면은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총 100개 매장을 내겠다, 100사장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그 제가 이번에 1호 매장으로 제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리하겠다고 마음에 먹었던 거는 제가 7살 때 동생을 잃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도 이제 제 때문에 같이 굶주리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가수원을 갔거든요. 가수원에서 배가 온 거를 먹고 그날 저녁에 동생이 이제 그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슬펐던 게 동생이 죽고 다음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이라는 게 상돌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묘비 보면 앞에 이렇게 상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 있는 게 옥수수 하나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참 좋아하는 물고기도 많고 고기도 많은데 반찬도 많은데 왜 저것만 올라갔을까 생각하고 저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중에 동생한테 밥 한번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부터 약간 요리에 대한 생각은 좀 났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근데 북한은 요리사 하기 싫다 요리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 하는 것만큼 이제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선택의 폭이 높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요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요리를 하게 됐어요.
개업한 지 이제 2주가 됐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요리뿐 아니라 고객 응대와 매장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요리는 쉬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장이라는 게 다 요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교육 때도 많이 교육을 받긴 했지만은 교육은 교육이 나와서 해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부딪히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약간 손님 중에 한 분이 계산하시면서 되게 뭔가 사투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뭔가 말을 자기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주문하겠다 시키지 못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북한에서 왔는데 말은 그렇게 세지만 솔직히 마인드는 좀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런데 일하는 직원들은 좀 이렇게 교육을 좀 다시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죄송하다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또 오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보면은 저희가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변에서 막 이래요. 탈북자들한테는 창업을 시켜주면 안 돼. 왜냐면은 한국 사람도 창업을 해서 망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북한 사람이 안 되는 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성진 사장과 직원 한 명, 아르바이트생 한 명, 이렇게 세 명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인 김명준 씨 역시 탈북민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같은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지내시게 되고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16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단지. 그때 돈 버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에 시작한 게 이제 성인 돼서 호프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친구랑 좀 용돈 없으면 이제 좀 챙겨주는 그런 사이로 이제 쭉 지냈었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고민 좀 했었죠. 그냥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고민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 결혼도 했는데. 처음에 가오픈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파요. 어렸을 때 북한에서 그 의료사고를 당해서 소아마비 있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와서도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면 해보자. 그러나서 저희가 이제 수익 나오면 이제 지역사회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목표가 세워지니까 좀 일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개업한 지 2주 된 식당이지만 맛으로 분위기로 벌써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성진 사장은 가게를 잘 꾸려나가면서 찾아준 손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일본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손님들에게 북한의 음식도 조금씩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사회복지센터 가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 저 일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장사를 하고 일요일 점심을 같이 좀 제공을 해보자. 네, 같이 한번 하자. 같이 좀 얘기 나눴거든요. 어제도 같이 얘기한 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가게 돈이 아니라 저희 월급에서 이렇게 약간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기로 했어요. 둘이서.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월달에 봄에 하려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한 60만, 70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를 여기서 해서 식사를 한번 제공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봤을 때 탈북자들도 이렇게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되게 아직까지도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도 마음 상한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 약간 탈북자라고 해서 편견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좀 깨고 싶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하 2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6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7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 0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흥, 심포, 장진에는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과 평강, 성진에도 오전에는 눈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12도가 예상되고요. 운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7도, 삼지연 아침 영하 22도, 낮 기온 영하 1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는 흐리고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북부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곧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바다 오전에는 2m에서 오후 들어서는 5m로 높아지고요. 서해북부는 오전에는 1에서 4m, 오후에는 1에서 3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중국 항공모함의 서태평양 진출은 중국 해군력의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6일 밝혔습니다. 스 과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해상 정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스 과장관은 그러면서 일본 해역 근처에 있는 중국 해군 함정들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항모전단이 26일 오후 타이완이 통제하고 있는 프라타스 군도 동남쪽 해상을 통과한 뒤 서남쪽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 조지 마이클이 25일 향년 53세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 관련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계 영국인인 조지 마이클은 지난 1981년 친구 앤드류 리슬리와 듀오 웸을 결성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곡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80년대 웸 활동으로 영미 시장뿐 아니라 세계 음악 시장을 석권한 조지 마이클은 1986년 웸을 해체하고 솔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뛰어난 가수이자 작곡가 그리고 음반 제작자로 평가받던 조지 마이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봇물이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80대 구매 시 당초 발표된 가격의 절반만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이란 교통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할인 구매 선택으로 당초 알려진 166억 달러의 절반만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잉 측은 앞서 이란과의 항공기 매매 계약 규모는 가격표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밝힌 바 있었지만 이란의 이 같은 발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관영 이란 항공과 보잉사 측은 지난 11일 737기 50대와 777기 30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92명을 태우고 흑해에 추락한 러시아 군용기를 찾는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잠수부 100명을 포함해 수색대원 약 3,000명과 함정과 헬기, 비행기, 잠수정을 동원해 소치 인근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색 작업을 3개대로 밤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시신 11구가 수습됐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추락한 기체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신과 함께 기체 일부분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연료 탱크가 발견됐다는 초기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밝혀줄 비행 기록 장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러시아 당국은 전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쌍투 메프린 실패와 19년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두 나라는 26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작은 섬나라인 쌍투 메프린 실패는 그동안 타이완과 국교를 맺었지만 최근 국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과 수교 중인 나라는 21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타이완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은 쌍투 메프린 실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쌍투 메프린 실패는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직후 중국과 수교했지만 1997년 타이완과 수교하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끊긴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파키스탄의 외교 수장들이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들 나라는 아프간 내 이슬람 극단주의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BOA에 이번 회의가 아프간 문제를 포함해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나라 관리들은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아프가니스탄 안에 거점을 마련하려는 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비탈리 추리킨 여행주재 러시아 대사는 ISIL 반군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은신처를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